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유의 지위, 자원의 평등을 택하는 사회 체계에서 자유가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습을 하자면은, 자유를 두어케인이 말한 경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하나의 재화다. 두어케인 이 자유를 이제 자원의 평등 체계에서 다루는 두 가지 전략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이해관심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적 전략입니다. 자유를 거래할 수 있는 재화로 다루는 입장은, 단계적 전략, 즉, 이해관심 전략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심 전략은 그 맥락이 공리주의와 같은 복지평등론과 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가장 속류화된 공리주의적 형태로 말해지는 먹고 살기만 하면은 자유가 뭔 소용인 자유보다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독재자가 잘 나타나서 경제 성장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합적인 윤리론으로서의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 모노폴리 카드로 자유를 매각해서 그것을 거래하는 체계를 상상함으로써 비판해 보았습니다. 두어키는 이렇게 모노폴리 카드의 자유의 목록을 적어서 매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평등 자체를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립적인 기준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경매 체제가 있느냐 해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무전제로 재화를 거래하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자유를 거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것 역시 경매의 중심이 1단계 혹은 2단계로 통합됨으로써 역시 2단계에서 제시된 자유의 기준선 체계가 애초 1단계 재화 거래에서의 기준선 체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도 체계 정합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지위를 다루는 다른 방식, 즉 구성적 전략에서는 우리가 일단 다들 동의한다고 간주를 하는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 그리고 경매 시장의 장치로부터 나오는 자원의 평등이라는 목표, 그 추상적 평등의 원칙이란 출발점에서 자원의 평등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다리가 있다. 그 다리가 여러 가지 원칙들이다. 그래서 이 다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 자유가 없이는 올바른 다리가 안 나오고 영 엉뚱한 데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자원의 평등 체계적으로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자원의 평등은 왜곡된 부조리한 자원의 평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더워킨이 자신의 윤리학 체계 내에 자유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추상의 원칙, 교정의 원칙, 그리고 진정성의 원칙, 독립의 원칙 등을 교육제화, 교육의 자유와 관련해서 검토함으로써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재화가 분배되는데, 이 단순히 재화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의 분배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자유, 배움을 누릴 자유, 학습할 자유,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6살 때, 요즘 8살인가요? 8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에 가야 되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 웬만하면 다 대학에 진학하죠.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의 재화가 분배됩니다. 그럼 자유는 어떤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교육을 받고자 하면은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교육 비용은, 국가가 이제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데, 그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 자원이 오직 학교를 통해서만 분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학교를 자기가 다니지 않고 홈스쿨을 한다, 혼자서 공부를 한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그런 자원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이 뭐 다행히 집이 부자면은 검정고시를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자신에게 선생을 붙여주고 또 책을 살수 있고 이런 공부하던 책상과 의자 이런 곳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유는 사실상 크게 제약되고 있죠. 크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상황이 추상의 원칙을 과연 통과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추상의 원칙 할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게 축구 경기장을 만들기에 충분한 땅의 단위로 땅을 판매했을 때 그것이 비닐하우스를 만들려는 농부에게 그 농부의 삶의 기획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런데 교육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은 배워야 되는 과목들의 패키지가 있죠. 그리고 그 패키지를 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되고, 출석도 다 해야 되고, 그 시험도 다 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복도 입어야 되고, 두발의 자유도 제한당하고. 하여튼 그 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숨은 커리큘럼과 합해서 모든 그 커리큘럼들이 한꺼번에 부과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하면 아무런 기록도 안 남고 그걸 다 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봤든지 그러한 선택인데 그거는 축구 경기장의 단위로 땅을 판매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자기는 그 고등학교에 미술 수업을 별로 듣기가 싫어요. 미술 수업에 들어가면은 그 미술 교사가 앞에 문방구에서 이런 준비물을 사라 해가지고 그 준비물 가져오면은 그걸 조립하고 이렇게 만들어 붙여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수업이 자기는 도저히 뭐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마치 비닐하우스 조금 살려는데 축구장만한 땅을 사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땅을 샀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그 돈으로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청소년의 삶의 기획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전부 4년제로 통합이 되어 있고, 그 4년제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대학 당국이 정하기 때문에 대학생 자신의 어떤 얼마만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학력평가제도 혹은 교육자원지원제도는 추상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정의 원칙인데, 이 교정의 원칙은 외부성에 대한 원칙이죠. 학습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학습 그 자체가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부화되지 않는 정도의 외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습에 관해서는 그렇죠. 근데 학력을 따기 위한 공부라는 것은 전부 궁극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공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외부에 발생하는 어떤 공공재의 개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학문 연구라든지 인문학, 사회학 아니면은 그런 것을 배우는 행위는 공공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가 타락하고 올바른 사회정책을 지지하고 나쁜 사회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없어지는 거죠. 다들 시장에서 자기가 먹고 살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사회 정치 수준이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공재로서 국가가 자원을 걷어가지고 그걸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원은 세금으로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의 상당 부분도 세금이 아니라 학생의 등록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립대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그 사립대학교에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 철학과 교수는 직접적으로 이 사회에 뭐 물질을 생산하진 않지만 뭔가를 요구해서 인문학적인 깊이를 이 사회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왜그 A 사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가지고 그 사람의 연구를 지원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정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지 못한 거죠. 연구와 배움의 비용이 분리되어서,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재정을 지원할 만하다 해서 그 연구에 재정을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연구 비용을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이란 체계 밖에서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다양한 이런 탐구를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시민교육센터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공공재인데 이런 공공재에 대해서는 순전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제공되는 그런 어떤 세금 지원보다도 뭐 훨씬 적은 지원이 있죠. 뭐 사실상 0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를 제공을 하는데 그런 스터디 인원이 일정 수가 되면은 국가에서 공부해라고 돈을 줍니다. 네덜란드 아니야,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교사 한 명과 학생 7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학습 단위로 보아서 세금을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재정 지원 방식을 통해서, 외부성, 즉 공공재를 생산하는 모임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런 촉진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그 졸업장이라는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연구와 배움의 비용이 통합돼 버리고 뭐 학교 밖의 어떤 연구나 배움의 공간에 대해서 전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성의 원칙. 그래서 진정성의 원칙은 세뇌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불이익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진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이 거의 사회 통념화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밖에서 놀고 있으면은 너는 날라리 아니냐. 그래가지고 괜히 슈퍼마켓 아저씨가 꿀밤을 먹인다든지, 너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운다라는 활동이, 즉, 러닝이라는 활동이 스쿨링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 위의 제도라든지 공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교육 자원이 독점적으로 학교에 의해서 분배되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다른 교육을 택했을 때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불이익을 입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에서 활용되는 어떤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단위로서 학력이 사용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대안적인 평가 제도에 대해서 사회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차별의 결과로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간다. 그래서 학교 잘 다니게 해달라.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자원의 평등을 이룩하자. 이렇게 하면은 기준선 체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준선 체계 자체가 학교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기준선이 정해져서 학교를 다니지 않을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대학 교육까지 전부 무상으로 받자.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기준선 체계가 이미 왜곡돼 있기 때문에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에서 올바른 다리를 건넜을 때 도착해야 할 교육제도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립의 원칙. 이거는 앞에 진정성의 원칙과 연결되는 건데, 어떤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편견을 허락하는 정치 경제 체제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한 배려라 대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학력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편견이 제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교 제도는 독립의 원칙도 위배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좀 급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도서관에서 탈학교의 상상력이나 학교를 넘어서를 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안된 제도는 적어도 방금 우리가 말했던 독립의 원칙, 진정성의 원칙, 교정의 원칙, 추상의 원칙을 전혀 위배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다리의 원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의 6절, 현실 세계로의 후진, 문단으로는 96문단부터 시작하겠죠. 현실 세계로서의 후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6절 1편의 향상이론. 문단 98. 우리는 한 경매가 우리들 사이에 산출했을 결과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물론 이 그림은 기준선 체계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문단 99. 우리의 다음 과제는 자원의 평등에 어울리고 우리 자신의 사회를 실제보다 더 평등주의적으로 만드는 데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는 향상이론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의 결과에 대한 그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사회, 요두 가지를 비교하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경매에서 산출했을 결과를 우리 자신의 어떤 여건에 맞추어서 번역하고, 그 번역된 것과 우리 자신의 현실 사회를 비교를 하면은 평등의 측면에서, 자유의 측면에서 지금의 사회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환해서 다음 장을 넘겨서 2편, 불평등의 정도들. 그래서 문단 101, 자원의 평등은 평등적자를 자원의 공간에서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추상의 원칙, 교정의 원칙 등 기준선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에서 자원의 평등까지로 가는데 두 단계죠. 한 단계는 기준선을 정의하는 것, 다른 한 단계는 올바른 경매를 하는 것. 그래서 이두 가지의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현실 세계 대부분의 사람은 자원도 적고 불공정한 기준선 체계에도 맞닥뜨리고 있다. 이것을 쌍둥이 부정이라고 한다. 문단 104. 자유적자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적자를 비교할 수는 있다. 한 사람은 브로콜리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가상적인 세계를 상상해보자. 브로콜리가 보통 양식집 가면은 그 옆에 과연 먹는 물건인지 안 먹는 물건인지 알수 없는 그 빠마한 아주머니를 갖다가 이제 초록색으로 색칠한 듯한 그런 거죠. 그거는 안 먹어도 상관없죠. 근데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 뭐 공부도 못하고 책을 못 읽으니까 뭐 가질 수 있는 직장은 완전 인형의 눈붙이기밖에 없겠죠. 선반을 돌리려고 해도 책을 읽어야지 선반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두 번째의 그 금지가 첫 번째 금지보다 분명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자유, 서로 간의 자유적자의 비교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단 빼고 자원의 평등은 자유적자에서 개인들 사이의 비교를 위한 어떤 기준도 제공하지 않는다. 즉, 평등적자와 자유적자 상호간은 불가통략적이다. 통략 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3편은 생략하고 4편으로 가겠습니다. 변호 가능한 평등주의적 분배. 용어를 잘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큰 의미는 없고, 아까 말했듯이 문단 109, 우리가 실업저임금 불운에 대비한 보상적 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재분배의 프로그램을 상상하도록 허용한다. 재분해가 아니고 재분배입니다. 그것들은 기술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능하며, 우리 공동체를 이상적인 분배에 더 가깝게 만든다. 여기서 갈호의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쓴 갈호가 아니고 원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힘들다, 지배계급 있는 강구해서 이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든가, 이런 보조기구를 써서 장애를 보완하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래서 가능한 한에서 그걸 다 달성했다고 보면은, 즉 경매 시장에서의 우리 무인도 이야기한 경매 시장의 그 결과를 우리의 현실 세계 여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도 기술이 발달해 있고 이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여건 하에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번역된 그런 종류의 상황을 변호 가능한 평등주의적 분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114. 문단 114에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추상의 원칙이 비난하는 어떤 제약들을 제거하는 것은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는 것이 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이거는 다리의 원칙에서 봤죠. 그래서 추상의 원칙이 비난하는 어떤 제약들, 즉 학교에 3년 프로그램을 다 받아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약을 제거하고, 네가 뭐 1년 받든지 이 과목만 듣든지 이렇게 하면은 평등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삶의 기획을 평등하게 배려하니까. 그런데 문단 115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가면은, 나의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오직 한 공동체가 추상의 원칙에 반하는 제약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종류이 아니요 종류죠. 종류의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일반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평등을 발전시킬 수 없을 때뿐이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경우는 사실 없죠. 뭐 정치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제공한 예를 보면은, 지금 사적 의료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사적 의료를 계속 제공하면서 관대한 의료보험 제도를 공적으로 제공하든가, 아니면 사적 의료보험 제도의 보조 비율을 매우 늘리든가, 이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자원의 평등을, 추상 원칙을 제거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모든 변호 가능한 분배 안에서 추상의 원칙이 요구하는 자유가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여기 변호 가능한이라고 번역은 했는데, 원문으로는 Advocable에서 Advocate가 선전하다, 선동하다, 지향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라는 것이 뭐 변호사가 유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번역인데, 그냥 우리가 자원의 평등 이념에서 번역한, 우리 현실 여건으로 번역한 분배를 변호 가능한 분배라고 일컫는구나, 이렇게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배 안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은 그 정치적 난점이라는 그런 변수가 개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이제 자유와 평등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아니, 진짜 이념상의 충돌을 해버린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잘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드워킹은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유와 부정, 즉, 부정이 이 말이죠. 1편, 현실적인 현실 세계, The Real Real World. 그래서, Real Real World 왜두 번이나 붙었냐면은, 우리 무인도에서 경매를 통해서 자원의 평등을 달성했다. 이거는 완전히 그 abstract ideal world죠. 그다음에 그러한 결론을 우리의 현실 여건에 번역해서 우리의 어떤 향상 이론을 제공해주는 어떤 이상향 이런 것들이 변호 가능한 분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내려와서 리얼 월드로 왔다 해서. 애초에 그 무인도 상에서 한 번, 두번 이렇게 번역되니까 리얼 리얼 월드 같아서 두 번이 붙었습니다. 문단 116. 정치적인 난점들이 현실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문단 118.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각한 정치적인 한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정치적인 한계를 우회해서 즉, 부자들의 재산 사용처를 금지하는 것, 요거는, 부자들이 별로 심각하게 반발 안 하죠. 우리나라, 전두환이 거액 금지시켰다고. 아니, 저 전두환 장군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본가들이 재쿠데타를 기획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렇지만, 전두환이, 만약에 뭐, 다 몰수하겠다. 이랬으면은, 아마 뭐 미국에 군대를 요청하든지 한국 자본가들이 여러 가지 수를 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적인 재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우회하고 쉬운 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쉬운 길을 택해서 이 리얼 리얼 월드에서 조금이라도 자원의 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문단 118의, 마지막 질문. 그런데도 매우 불완전한 평등 사회 안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런 제약들이 정당화되겠는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을 향상시키는 justifiable, 정당한 수단인가? 그래서 제가 택지 소유 상한제, 과외 금지, 안마사 시각 장애인 외에 취직 금지 예를 들어 놨죠. 택지 소유 상한제, 과외 금지는 저번 1강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다 보고 안마사 시각장애인의 경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단 121. 이러한 제안들은 퇴행적인 것처럼 보인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유는 지금 그리고 여기서 평등에 희생될 수 있다는 주장을 듣는다면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평등이 자유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위안이 될수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이해관심 전략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해관심 전략은 자유들이 그 중요성에서 서리매기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그 자유와 다른 복지적 가치, 다른 가치들을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단 122. 구성적 전략은 문제를 더 일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적인 평등의 기준선 안에서 보장되거나 현실에서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역할도 이상적인 평등에 대한 기술서에서만 성립하는 거 아니냐. 변호 가능한 분배에 접근하려 하는 훨씬 더 겸손한 목적일 때 어떤 특별한 자유는 왜 훼손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우리 그 변호 가능한 분배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체계 내로 완벽하게 들어오지만 현실 세계에 와서는 그게 막바로 수정돼 버리면은 우리 자유를 방어할 어떠한 자원의 평등론에 입각한 방어 수단도 가지지 못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화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희생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원칙은 법학계 내에서는 좀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특별희생이라는 개념이 행정법에서 나오는데, 그린벨트를 지정했을 때, 그 그린벨트가 제안하는 것은 재산권이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 정문을 보면은 재산권은 형성적 기본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꽤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권이 자연권으로 딱 주어져가지고 그 경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법률로서 형성하는 그런 재산권인 거죠.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서 그래 내가 형성 이렇게 했다 입 닥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토지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토지의 내용을 전일적으로 이 국가 내 토지 내용을 전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 그린벨트로 지정될 땅을 사가지고 뭘좀 해보려던 사람이 우연히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동일한 돈으로 다른 땅을 산 사람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데 나좀 사업해보려고 땅 샀는데 갑자기 그린벨트 지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수임 불가능한 그런 희생을 해야 됐을 때그 특별희생이라고 그래서 특별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그런 공용침해, 공용수용과 관련한 법학적, 행정학 내에서 경계이론이나 분리이론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킨이 참조를 했을 것 같아요. 더킨도 법학자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유와 평등 논의에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문단 124, 희생의 원칙. 희생의 원칙은 자유와 평등 등시의 양쪽 모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을 때, 즉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가 적어도 그들이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가졌을 무제약적 자유의 가치만큼 클때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행정법학계에서도 특별희생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 상황 구속설, 뭐 사적 효용설, 목적 위배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정한 자유의 가치, 응당한 자유의 가치 몫이라고 우리가 1강에서부터 계속 이해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산이 분배됐을 때 가졌을 어떤 적극적 자유의 가치, 그 량이 있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내려가게 만들었을 때, 어떤 자유를 제약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내려가게 만들었을 때는 자유가 침해된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록펠러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만이 가능한 미술품 수집, 이런 것들은 응당한 자유의 가치목 바깥에 있는 자유의 범위란 말이죠. 그런 걸 못하게 했을 때는 희생당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 필요도 없겠지만 리얼 리얼 월드에서 그거 갖다 금지시키고 박물관에 다 모아라 이렇게 해도 그것은 록펠러는 어차피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그렇게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것이고 당신은 특별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택지소유 상한제 문제 풀 때도 그리고 과외 문제 풀 때도 같은 방식으로 풀었음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문단 125. 두 번째 문장. 그것은 문제되는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의 처지는 하나의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의 처지보다 더 나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문단 126. 먼저 어떤 사람이 정치 후보를 후원하면서 쓸수 있는 자원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희생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요거는 10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은 버클리 대 발레오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뭘 폐지했냐면은 선거 비용에 대해서 한계를 정한 입법이 있었는데 그 입법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에도 위배된다고 해서 폐지시켰는데 요 입법이 과연 자유를 침해했느냐, 누구를 희생시켰느냐 이걸 검토해보면은 희생시키지 않는데. 대부분이 괜시리 오바했다. 이것이 더워킨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변호 가능한 분배에 도달한 공동체 안에서는 정치적 결정에서 오늘날의 미국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어떤 사람도 정치에서 돈으로 살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받았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클린턴의 의료개혁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론한 그 남녀가 부부로 배우 두 명이 나와가지고 클린턴의 의료계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지 이러면서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를 수십 번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참 맛깔나게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그런 거는 뭐 돈이 예를 들어서 노동자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버는데 거기에 뭐한 사람의 힘으로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방송시켰어. 그렇지만 지금 의료법인은 로비를 해서 그런 걸할 수가 있죠. 로비도 할수 있고 그런 광고도 내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 가치, 적극 자유의 가치, 응당한 가치의 목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폐지한 애초에 그 법률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법률이었는데 대법원은 애꿎은 짓을 했다. 적어도 이제 자유의 희생의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는 민주주의 모델을 두 가지를 검토하면서 이걸 좀더 다각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단 127. 사적인 의료를 불법화하려는 제안은 더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문단 128.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A 프로그램은 의료가 전적으로 사적이지만 세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적인 보험시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는다.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제도에서 의료 보조 비율이 좀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프로그램은 영국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의료 제도가 있고 다만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유능한 의사나 병원한테서 자유롭게 사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NHS도 있지만 사적 의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타당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두 가지 종류가 가장 타당한 변호 가능한 분배들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래서 변호 가능한 분배들의 제도를 일단 설정을 했죠. 문단 129, if 1. 만약 지금의 영국에서의 국가 의료 제도 자체가 사적인 의료를 폐지하는 것을 통해서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정 아래서 사적인 의료가 불법화될 경우에 사람들의 자유의 가치는 두 가지 변호 가능한 분배들, 문단 128에서 제공한 AB 프로그램에서보다 그 가치보다 더 작을 것인가? 더 작아진다면 희생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 세 항목을 구분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적 의료가 불법화된 상황을 K라고 했을 때그 K보다 AB에서 더 좋은 의료적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그런 사람이라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두 번째로,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긴 대기 행렬을 피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그는 K 상태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것인가. 이 문제들 가운데 아마도 세개 모두에 대한 대답은 예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괜히 사적인 의료를 폐지해가지고, 폐지해버리면은 변호 가능한 분배보다 훨씬 나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빠진 사람들 모두가 희생당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유와 평등의 등식을 조화시키는 그러니까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리얼 월드로 내려오는 그 경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거란 말이죠. 문단 130 이제 가정을 좀 달리해서 사적 의료의 폐지를 통해서 국가 의료제도를 향상시키고 또 향상시킬 수 있다면 사적 의료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자들이 공적 의료를 통해서만 오직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은 공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세금을 거두는 데 조세 저항이 훨씬 덜하겠죠. 무엇보다도 정부는 사적 의료를 위한 보험 체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원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 참고로 가해를 요구와 동일시 생각하면 안 돼요. 가해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가 충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적 가해는 공적 시험 경쟁에서 한 발더 나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그 교육 체계에서 제공되는 것과 목적이 다른 거죠. 반면에 사적 의료는 공적인 건강 시장에서 남보다 상대적으로 한발더 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절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더 신경 쓰고자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보통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은 사교육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GDP 6% 하자고 해서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말이 GDP 6%를 하면은 공교육이 내실화돼서 사교육 없어진다는데 지금 6%가 됐어요. 근데 뭐 전혀 안 없어요. 10% 된다고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딱지로 쓰이고 있다면 그 딱지는 희소한 거죠. 그 희소한 것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핵심이죠. 중등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리 절대적으로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절대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한발더 나가기 위한 동기는 계속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공교육이 더 나아지진 않죠. 왜냐하면은 공교육이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부자들은 애초에 목적한 것이 자기 애가 한발더 나아가게 한단 말이죠. 근데 공교육에서 한발더 나아가게 하는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공교육의 조세 저항은 여전히 남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의료 문제랑 약간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분적 폐지도 생각해 볼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타당한 변호 가능한 분배 속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사람도 심각한 상태의 치료를 위해서 대기 택력을 뛰어넘을 수 없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의 사적 의료를 통한 대기 행렬 뛰어넘기를 금하는 것을 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한정된 제약들을 시행한다고 해서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대기 행렬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뭐 이것은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돈을 엄청 많이 내서 VIP다 이러면은 대기 행렬을 뛰어넘겠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자신의 사회 계급이 높은 경우에 어떤 경로로든지 부자와 인간 아 아니 부자 아니라 의사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 하고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축적해뒀다가 그런데 그 사적 네트워크를 써먹는 거죠. 그래서 입원도 빨리 하고 수술도 빨리 받고 좋은 의사한테 받고 이런 대기 행렬을 뛰어넘는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과연 이런 대기 행렬을 뛰어넘는 일이 생길 것인가? 안 그렇죠. 그 사적 네트워크를 근시에 이용한다는 것은 공적인 신뢰성을 계속 무너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떤 재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네트워크, 공적인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어디에서든 아는 의사 없냐. 일단 당장 자기의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는데 백방으로 알아봐서 빨리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금지시키는 어떤 제도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그게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대안이 나올지 어쨌든 그 입원 수속 절차나 그런 것들이 투명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입원 수속 절차를 밟는 것이 단순히 간호사들 로테이션이 아니라 준공무원들이 내려가서 그런 큰 병원들에서는 파견돼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런 대기 행렬을 뛰어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어떤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왜 나는 의사랑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막느냐, 나의 자유의 침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희생의 원칙에 비춰봐서 너와 의사랑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는 그런 짓 못한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문단 131. 대법원이 빵을 굽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뉴욕주의 법을 폐지한 악명 높은 로큰업 판결의 예는 다른 방식으로 복잡한 것이다. 물론 고용주인 제빵 회사들이 그 법, 판결이 아니라 그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희생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고용주들은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그 사람을 그 정도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떼돈을 벌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마도 뉴욕주의 법은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것인데, 그들은 제과점이 실제로 제공한 조건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사람들이다. 그 법령은 그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고, 변호 가능한 분배 아래서의 그들의 처지보다 그들이 더 나쁜 처지에 있도록 한다. 만일 뉴욕주가 실업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법령은 그들을 희생시킨다. 하지만 그런 보상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 법령은 그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이제 경제학 원론 같은 거 보면은 그 우파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원론 보면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가장 빈곤층을 위협하는 잘못된 법률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on condition that there is no way to compensate their poverty. 그러니까 그들의 빈곤을 보상하는 어떠한 다른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없는 경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면은 희생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저임금제의 바로 밑에 수준의 그런 생활비를 보상하는 그러한 구제 제도가 있다면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그 평등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단 132가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단 아그 다음에 3편 근본적 자유들 문단 113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런 식으로 희생의 원칙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의 평등이 우리의 실제 정치 세계에서는 모든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한 번씩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자유를 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는 희생의 원칙이 근본적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야 된다. 드워킹도 사람들의 정의감이 자유에 대해서 근본적 자유와 부차적 자유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은 합니다. 저희 콜북의 호프집 체계에서는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표현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뭐 이런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포괄적인 자유권이라든지, 하여튼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문단 134. 고찰은 모든 사례의 직접적인 결과는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갖지 못하게 될 경제력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는 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제약이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반적인 자유를 전적으로 제거할 때는 희생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만일 가장 처지가 나쁜 사람의 물질적 자원의 부족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근거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연설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그 연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희생되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변호 가능한 분배가 그에게 제공하게 될 것보다 현재 지금 더 많은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덜 소유하고 있거나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는 단지 자유, 무관계한 자유를,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는 충분히 연설은 자유롭게 할수 있었죠. 그걸 아예 못하게 되니까 희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얼 리얼 월드로 내려온다 해도 박정희가 나타나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우리 한번 더잘 살아보세. 5만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한번 네가 자원의 평등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리얼 리얼 월드다. 그러니까 집회도 못하고 연설도 못하고 책도 마음대로 못 쓰고 대통령 말에 찍소리 못 해야 된다라는 말은 희생의 원칙을 전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리얼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참조할 만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좋아하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을 채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 만일 동성애자에게 성적 교제를 전적으로 금지한다면 동성애자가 지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희생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동성애자는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동성애적 성적 교제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과 상관없는 그런 자유를 희생의 원칙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매우 잘 보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 자유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도덕적 깊은 숙고적 정의관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어기지 않기 때문에 희생의 원칙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참잘 만든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절 논의의 정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 복습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고, 넘어와서 문단 138. 어떤 독자들은 자유에 대한 나의 논변이 자유란 덕목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그 자유는 자유 그 자체로서 어떤 옹호하는 그런 이해관심 논법에 상당히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나의 논변은 양립 가능성 주장 이상의 것을 담고 있지 않다. 자유와 평등은 두 가지 근본적인 정치 덕목들로서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저는 자유는 평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미도 체계도 형식도 가질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문단 139. 이해관심 전략은 자유와 평등이 개념적으로 구분된 실체를 갖는 두 가지 정치 덕목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성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와는 반대로 구성적 논변은 두 가지가 단일한 이성의 두 측면에 불과하며 자유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선언할 때 우리는 오직 우리가 평등을 포용하는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평등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선언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오직 우리가 자유를 향유하는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평등을 자유의 체계 내로 포함시키든지, 자유를 평등의 체계 내로 포함시키든지, 출발점을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더킨이 만들었듯이 이두 가지는 단일한 이상의 두 측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등과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킨의 책을 이제 일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데 이를 어쩌나 이런 어떤 정치 철학적 질문에 고뇌를 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면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럼 평등에서 시작할까? 자유에서 시작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옵션으로 골라 잡으라고 두개다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좋겠죠. 문단 142. 구성적 전략은 자유를 저급하고 도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공리주의를 은근슬쩍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유에 대한 우리의 열광에 걸맞는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하겠습니다.